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어때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님을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온도는 내가 있는 이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선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을 가리켜 그 자손만이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과 자손이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 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하여 자라나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저 아래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우리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배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3장에는 성령님의 임하심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과 약속과 은혜가 율법에 더 앞서는 것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거나 또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유대 율법주의, 그것은 유대의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그 1절 제일 앞에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 않은데 헬라어 성경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아 입니다. 이 말씀에는 바울의 답답함과 탄식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꾀다가 그 마술 용어인데 홀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1절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앞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구에게 홀린 것 아닙니까? 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혹 눈이 삔 것 아닙니까? 이 뜻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던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참 가난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학교 관계자, 여기도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과 교사들입니다. 그 학교 관계자들 외에 꼭 따라오는 무리가 세 무리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거지들이고요. 둘째가 장사꾼이고요. 셋째가 사기꾼들, 그러니까 도박꾼들입니다. 어떻게 소풍 가는 날 알았는지 꼭 따라옵니다. 그때 도박하는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의 돈을 우려내기 위해서 했던 놀이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개가 그 빨간 카드 집기와 고무줄 긴급빼기입니다. 카드 세 장에다가 두 장은 그냥 일반 카드이고 한 장에는 중간에 그 일장기처럼 그 빨갛게 그 색칠을 해놓고 그 카드를 빼면 자기가 그 베팅한 만큼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는 천천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걸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카드를 두 장 친 것 가운데서 위에 걸 빼는 것인지 아래 걸 빼는 것인지 아이들이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 호주머니에 있던 돈이 그 도박꾼에게 다 가 있습니다. 고무줄 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고무줄과 짧은 고무줄이 있는데 연습을 할 때는 그 애들 보고 뽑아라 그러면 긴 고무줄이 자주 나옵니다. 그 확률은 2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할 때는 긴 고무줄과 짧은 고무줄, 그러니까 두 개를 하나씩 보여주지 않고 그 짧은 고무줄을 접어서 그걸 두 개로 보여주고 긴 고무줄을 접어서 밑으로 또 보이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아이들은 돈을 다 틀리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눈이 홀려서 그 도박꾼의 꼬임에 넘어가듯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을 받아서 그들에게 다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처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 성령님 임하심은 어떻게 해서 어렵다심을 여기게 그 받게 되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기도 전에 율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를 그 만나 주시고 그래서 제가 영생의 눈을 뜨게 되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무슨 대단한 봉사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주님을 위해서 큰 헌신을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제게 주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제가 완벽하게 정결하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저 형편없는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그것이 제게는 참 감격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부르신 것이 제가 뛰어나기 때문이거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거나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심을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6절에서 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이라는 말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유다의 증조부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갈대아인의 우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그 남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 주변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이라크 남쪽 그 쿠웨이트 위쪽입니다. 그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6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가나안으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 훨씬 더 오래전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도 무관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가 민족적인 즉 혈통이기 때문도 아니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얻지 않았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으면 엘리에셀을 자신의 양자로 삼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해주었다고 할 때 그 정하다가 로기조마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와 바른 관계에 있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판사가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 이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면 이 사람은 무죄다 할 때가 바로 이 단어를 그 사용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이거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그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1절과 14절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혈통으로나 또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 다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의롭게 되도록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가 발견한 최고, 최대,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구절 때문에 바로 종교개혁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갖 고행을 다 감당해야 하고 또 그것을 하지 못하면 면죄부라도 사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앞설 수 없음을 또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게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만약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아브라함은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의롭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430년 전에 후에 생긴 율법이 그 430년 전에 생긴 의롭다심을 폐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최고의 교육기관은 성균관이었습니다. 성균관에는 전국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그 조선 땅에 있는 그 젊은이들 가운데서 최고의 수재들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그 성균관에서는 무료였습니다. 등록금도 학용품도 생활용품도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용돈도 지급해 주었고 몸종도 붙여 주었습니다. 그 성균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속과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그 성균관 아래에 있는 그 내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모의 관직이 높아서 음서제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퇴계 이황, 율곡 이이, 정약용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 성균관 출신입니다. 조선시대의 성균관과 지금의 성균관 대학이 동일하진 않지만 한 선상에서 그 놓고 보면 지금 성균관 대학을 들어가려면 수능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만약 그 430년 전에 조선 땅에서 살았다고 가정하고 제 부친이 그 관직이 높아서 음서로 그 성균관을 들어갔는데 지금의 기준으로 제가 대학 그 수능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제 성균관에 입학한 게 무효라고 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율법은 430년의 간격이 있는데 이때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430년 후에 생긴 것이 그 전의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무효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다고 그러니까 약속으로 의롭게 해주셨다고 다시 한 번 더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정작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먼저는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지어서 또한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병원에서 내린 진단서와 비슷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선행 또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아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처방이 나오기를 당신 몸에는 다양한 각종 질병이 있어서 앞으로 3년에서 7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내려진다면 그 진단서는 그 진단서가 아무리 세밀하게 또 제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진단서가 저를 살리지 못합니다. 그 진단서는 제 몸에 있는 병의 상태만 확인해 줄 뿐입니다. 그 제 몸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그 진단서가 아니라 의사입니다. 저는 진단서를 보면 볼수록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 몸에 이런 병이 있구나.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구나를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를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초등교사 그 우리 예전에 쓰던 성경에는 몽학선생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초등교사가 파이다고고스인데 문자적으로는 개인교사, 아이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부리는 종 가운데 그 총명한 사람을 하나 불러다가 자기 자녀 어린 자녀들에게 붙여주어서 그 자녀들이 한 14살에서 16살 정도가 될 때까지 즉 성인이 되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양육하는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바로 초등교사였습니다. 그 초등교사의 신분은 그 종입니다. 그 고대 그 그림들 중에서 이 초등교사가 회초리나 짧은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초등교사들이 그 자기 주인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제게 어떤 초등교사가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면 그때는 아마 그 초등교사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볼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학교로 똑바로 가지 않고 여기저기 시선을 흐트리고 여러 간판들을 읽고 가다가 그 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제 누님이랑 학교를 가는데 제가 글자를 그때 처음 알아가지고 그 길거리는 간판들을 전부 다 읽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 넣었다고 빨리 가자고 그 누나가 야단을 치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다 혹 그 발을 헛디디면 예, 다치기도 하고 또 그러면 더 야단을 듣겠죠. 예, 그게 그럼에도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집으로 데려오고 하는 것이 그 초등교사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교사의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5, 16,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초등교사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참 바보 같은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초등교사의 눈치를 보는 것을 만약에 제 부모가 보면 아 저렇게 해서 애가 제대로 크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6, 16, 어쩌면 20살이 되었는데도 초등교사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예, 굉장히 속이 상하실 것입니다. 예,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등교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입니다. 끊임없이 율법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부모가 초등교사를 자녀에게 붙여주는 이유는 자기 자녀가 건강하고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 자녀가 그런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는 참 답답할 것입니다. 자식의 친구는 초등교사에게 제대로 배워서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하는데 자기 자식은 아무 생각도 없이 어디 가서 자기 초등교사만 자랑합니다. 내게 수학을 가르쳐주는 초등교사는 인류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 내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초등교사는 미국에 유학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원어민이 기가 죽을 정도로 영어를 잘해. 내 테니스를 가르쳐주는 초등교사는 로저 페데레야.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다니면 얼마나 부모가 보면 참 속이 많이 상하겠습니까? 초등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초등교사가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그것은 그만큼 자신이 못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랑하려면, 제대로 되었다면 초등교사들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이렇게 모자라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초등교사를 붙여주어서 나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분이야라고 자기 부모를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행위, 율법보다 언제나 앞서고 언제나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것 아니고 그가 평생을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도 실수 많이 했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을 보아도 그 사람의 삶보다 은혜가 더 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만 돌아보아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삶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비교하면 언제나 그것을 천칭에 놓고 달면 그 하나님 은혜 쪽으로 천칭은 기울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은혜에 걸맞는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 더는 우리의 매일매일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 말고 할례를 받은 사람 말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 이방인, 남자, 여자, 자유인, 종,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고 하니까 그 영화 파바로티 예, 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상진 한석규입니다. 상진은 한때 잘 나가던 성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도시 그 예고에서 그 음악 선생입니다. 주인공 장호 이재훈인데 장호는 조폭입니다. 예, 주먹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런데 그 노래에도 천부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장호가 자기를 잘 돌봐주던 그 형님의 장례식장에서 스승 상진에게 좀 이렇게 묻습니다. 나 같은 조폭도 성악을 잘하면 사람 소리 들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스승인 상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소리는 하늘이 내려준 거야. 나는 네 목소리가 참 부럽더라. 너 이제 검은 양복 입고 검은 양복 벗고 턱시도 입고 살자. 검은 양복은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상복을 의미하는 것도 이기도 하지만 조폭의 삶을 벗자는 겁니다. 그리고 턱시도 입자고 하는 것은 예, 성악가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참 많이 먹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 어떤 유대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이 할례의 옷, 율법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그가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었거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참고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거나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리셨으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한평생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옷, 세속적 가치관의 옷보다 또 욕망의 옷을 입기보다 주님의 옷을 입음으로 주님의 옷이 우리를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가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불편하게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주님의 옷이 우리를 지키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총을 잊지 않고 주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이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고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